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앞부분에서 이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언이 다른 성도들에게 좀 더 귀한 유익을 끼치는 은사임을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 예언은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방언은 다른 성도는 못 알아듣는 것, 예언은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에는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방언은 초신자들이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26절 이하 내용에서는 실제로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까라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야 하느냐? 실제로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에 지금부터 이야기 나오는 건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신앙 모임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첫 번째로 찬송시도 있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세 번째로 계시도 있고, 네 번째로 방언도 있고, 다섯 번째로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모였을 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베푸신 은사들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도록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라 이렇게 사실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성도가 유익을 못 받든 유익을 받든 그런 건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을 누리고 유익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해놔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거나 신앙 모임을 할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할 신앙생활하는 그건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사실 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할 수 없느냐?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다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방언으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듣기 굉장히 불편해할 만큼 이렇게 방언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이건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방언을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27절, 28절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참 아주 세밀하게 써놨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두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에 많아야 세 사람이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 차례를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귀에서는 잠잠하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다 막 통성기도 하고 기도 모임 시간을 가질 때 방언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개인 기도를 하지만 막 너무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나는 하는 게 개인 기도한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2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실천한다고 하면 바울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아야 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방언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은 했는데 4번, 5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다 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지만 은혜가 맞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난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예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할 때 어떻게 하느냐. 29절을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똑같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나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다섯 명, 여섯 명씩 내가 예언 받았으니까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옆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30절. 만일 곁에 한 자에는 다른 얘기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예언을 막 하고 있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쪽집게처럼 막 뭘 집어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언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이어서 하라. 그런데 두 번째라는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예언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 받은 사람이 해야지 돼요. 근데 세 번째로 예언하던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 네 번째로 누가 예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까지만 그 받았다고 계속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라.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받으면 내가 제재를 받아서 뒤에 예언 받은 사람이 예언할 수 있게끔 양보하라 이거예요. 양보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줘라. 이게 바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그리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본문 내용은 주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지껏은 계속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방언을 갖고 있는 사람, 예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나보다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와 비슷한 그런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이나 예언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은혜를 받은 사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도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도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나 비슷한 수준이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받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받은 사람이 또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던 거 그만둬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이게 어찌 보면 여지껏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 권사님이 5명이 있고 초신자가 10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초신자 뭐 이것저것 잘 모르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은사도 있고 이래서 초신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또 그 사람이 시험에 안 들고 잘 권면받게 그렇게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순종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초신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거는 순종하기 쉬운데 권사님들끼리 소위 이야기하면 나도 권사, 니도 권사인데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사대로 착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하시던 권사님이 아 그렇군요 하고서는 겸손하게 자기가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권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다섯 분이 모여서 만약에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제재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지도 모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 포스트잇에다가 한 가지 딱 써붙여놓고서도 한 시간 얘기하고 두 시간도 얘기한다고 뒤에는 목사도 얘기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분은 3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도 3분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목사도 그래서 길을 터주라 이거예요. 나랑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쟁심을 갖거나 혹은 아 내가 너도 나랑 비슷한 직분 너도 권사 나도 권사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너도 방언 나도 방언이니까 여하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거나 내가 계속 해야 되겠어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은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이거예요. 사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와 장로사의 갈등.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입을 다물고 후임 목사에게 사역할 수 있게 길을 터줘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권사님이 그 일을 삼겼잖아요. 그럼 다른 권사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집사가 뭔가를 잘했잖아요. 다른 집사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처럼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무질서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면 진짜로 더 많이 잔소리만 돼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되 나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잠시 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고 그리고 잘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풍성한 은사를 받고 또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래서 또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사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 맡기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풍성한 은사와 직분들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나타나거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꼭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다 함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여기서건 저기서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